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조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 만나시고 계시니 오늘 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14절부터 16절 다루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신 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게 되셨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답은 십자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다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이 가능케 되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14절에서 16절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 18절 2절 말씀을 나눌 것인데 지난 시간에 곧바로 다룬 그 구절들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바울은 화평에 관해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7절, 18절을 각각 한 절씩 따로따로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 내용인데 이제 17절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련하신 이 화평, 그것을 갖다가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용어를 보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여기 전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도하다 또는 설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reach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도하다, 설교하다. 그러니까 17절에 오면은 그 핵심이 전하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지금 여기서 이 17절에서 이 초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마련하신 그 화평, 평안, 그것을 전하셨다는 것이. 누구에게 전하셨는가? 먼데 있는 너희, 가까운데 있는 자들. 그렇다면 여기서 먼데 있는 너희란 누군가? 그것은 이미 제가 이전 구절 다루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먼데 있는 너희, 에베소 성도들이잖아요. 에베소 이방인들,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17절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17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He came 이랬거든요. 그가 오셨다. 그리고 preached 전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신 그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견해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더 옳은 것일까? 사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다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문맥의 논리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 견해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문맥의 논리상 보면은 14절부터 16절은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마련했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은 그 문맥의 논리상 보면은 이제 십자가 이후 사건인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오셔서 전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보다도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 성령과 함께 오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하신, 증거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절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이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 사건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오히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 성령과 함께 하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교자는 도구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주님의 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이 사도행전부터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전 역사를 이해할 때에 바로 그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평안의 복음을 전한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증거를 하셨다, 전하셨다 그랬는데 무엇을 전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하셨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주제가 평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화목과 평안에 있습니다. 평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됨이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평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평안을 전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결코 없습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늘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불안전한지 모릅니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전하고 불안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평강이 마음에 주어지지 않는 한 그 마음에 이 심지가 굳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나게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내세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안정되지 못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더 행복한 상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앗아갈 수 없죠. 왜냐하니까 재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내가 돈 한 푼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내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수천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닥쳐올 때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안해지고 평강이 결코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달려있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평강의 복음인 것입니다. 평강의 복음.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마음속에 결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자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죄인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놀라운 그런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평안을 맛보았습니까? 또 맛보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랬습니다. 이 화평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내가 믿는다 그럴 때 그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불안한 사람은 아직까지 진정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구한 깨어지지 않는 그런 평강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련하신 그 화평을 이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친히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 이 17절하고 연관시켜주는 것이죠. 오셔서 평안을 전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18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평안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영어로 하면 억세스거든요. 접근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지 18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그곳에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옆에 있는 성소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보면 진설병하고 촛대하고 분향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일반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들어갔는가? 이 성전에 성막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갔죠.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지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 있든지 아니면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면은 많은 벽들과 담들을 넘어야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워낙 견고하고 튼튼해서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막혀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구약시대의 그 배경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이 본문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방인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고 개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왔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나감을 얻었다. 이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 납득하지 못할 그런 진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레절 흔들 진리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평안의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는 특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벽돌과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가로막는 벽돌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휘장까지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프리 액세스,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휘장을 찢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17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전하신 복음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하다고 한 그 놀라운 특권을 단번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강을 마음에 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평안의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놀라운 특권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이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무관심하게 대우하곤 합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거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현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적인 존재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대단히 놀라운 것인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였던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놀라운 특권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특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 18절에 저로 말미암아 여기에 가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빼놓지 않은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아감을 얻게 되었는가? 그런 말이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한 분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기독교의 그 주장이 대단히 이 배타적이고 독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늘 그렇게 이 기독교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 말을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저로 말미암아 이랬을 때에 거기 오직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도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중보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날 이 진리가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자기의 서신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들도 자주 이 진리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 진리를 우리가 다루었다고 오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상기시켜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는 대단히 독단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독단적인 이 기독교 진리에 관한 것이 사라지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것을 결코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꿈에 봤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밖에 없어요. 다른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뭐 유사한 사닥다리들이 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다 하늘에 닿지 못해요. 그냥 땅에서 조금 올라가는다 싶으면 다 끊어져 있는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그런 거 타고 올라가다 나중에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인간이 나아갈 수 있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의지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만드신 그 길을 쫓아가야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다른 길도 많다. 그런 주장들이 들립니다. 다른 길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독단성이나 배타성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이 옹졸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길도 많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불교에서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그거 이렇게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석탄일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 어떤 연합단체에서 중생을 위하여 오신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답신을 줍니다.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만 인정하지 말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거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 다 버린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이 신앙 다 버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을 내가 시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믿으면은 종교들 간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배도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배도하는 사람들 이제는 공공연하게 나는 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가 많이 이게 어두워져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중생을 위해서 왔다. 기독교 안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인간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세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죄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그런 이상한 이 주장들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구세주가 되려고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이 담당할 수 있어야지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된 구세주인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죄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자도 자신의 죄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그 구세주를 통해서만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의 피를 의지합니까? 그의 의의를 옷 입고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8절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랬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이거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주 균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두 분 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만큼이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룩하신 그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시다면 그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와가지고 기계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할 때에 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공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진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이 예배 시간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영적인 이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도 같은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해야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없으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이 서신서들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했을 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예배라든지 기도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더 지나쳐가지고 넘어서 어떤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본문이 더 이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영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성전 밖에 있던 이방인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마치 하나님의 지성산으로 쑥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이랬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을 영단번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18절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냐, 이 구약시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8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17절, 18절 이 두 절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완성하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복음, 화목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 얻게 하시고 자신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되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협력해서 타락한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단번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외쳐야 됩니다. 이 복음을 외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암담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습니까?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영구한 희망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 인간의 희망,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람들의 영구한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치가들을 의지하지만 정치가들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주선을 저 우주공간에 띄워놓고 거기서 무엇을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마치 미래에는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후손 또 그 후손 세대가 거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뭐 그것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데이터가 여러분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은 지금 죽고 있어요. 앞으로 후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들은 죽어가고 있고 멸망의 앞에 있습니다. 심판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인생이 가장 급한 것은 이 평안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죽어서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이룩하신 그 놀라운 평강을 주님께서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주여, 오늘 이 세대에 이보다 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복음을 믿어서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